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이 같이 너희에게도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제 족보를 몰랐을 때는 우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찾고 보니까 3대째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예수를 믿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었는데 지금 천주교를 생각해보면 아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천주교의 과거에 있었던 책들을 쭉 좀 보니까 과거에는 천주교가 꽤 괜찮았었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고 예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바뀌어졌는가 늘 궁금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 필라델피아에서 저희들 가족이 전부 모이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강우일 주교라는 분이 신부인데 제주도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그분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천주교에 대해서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도 같이 한번 얘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부족함이 너무 많지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고 열심히 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받은 복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복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후회가 없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후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삶의 후회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젊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젊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 속에는 지금 삶을 후회하는 마음이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젊어진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오늘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제 자신의 삶이 100% 가까이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시편 23편 고백한 것 같이 제 삶에 잔도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제 삶의 경험을 통하여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 저보다 똑똑하고 공부 잘한 사람, 인간적으로 볼 때 저보다 훌륭하고 잘난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이번에 월드렘넌트에 가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목사님들과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도 나보다도 좋은 환경과 나보다 월등하게 많이 배우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보다 나은 삶과 모든 배경을 보나 월등하게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내가 월등하게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월등하게 더 복음 안에서 조용하게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별로 뛰어나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이 내 속에 늘 역사하고 계시고 복음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딱 하나 비록 조금이지만 남보다 잘하고 뛰어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삶을 살아올 때 예수 믿은 것이 나에게는 정말 정말 대박이었다고 여러분에게 간증하고 싶습니다. 제 삶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최고의 열심으로 중히 여기고 복음을 늘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 후회 없는 삶, 젊어지고 싶지 않는 삶, 언제나 삶의 잔이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언제나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고 그 지혜는 부족한 저의 삶 언제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축복을 주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치기만 해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그중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눈다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라 하는 말씀의 예를 들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이성의 눈을 뜨게 되자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자 아이들이 부모인 저보다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자기 친구를 더 좋아하고 마음이 그에게 쏠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 생일에는 꽃을 사다 주니 밥을 사주니 하면서 정작 제 생일에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전화 한 통 하지 않는 때 참 많이 서운했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저에게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아이에게 내 아이가 나를 떠날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힘들었지만 마음으로 아이를 떠나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내 아이가 나보다 자기 여자친구를 더 좋아하는 것, 앞으로 나보다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이 있었습니다. 온 세상보다 아니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귀여기는 자식을 마음으로 떠나보내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아직 아이가 장가를 가지 않았지만 이런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힘들지만 그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이가 나를 떠나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내 아들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며느리와 손주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삶 전체를 통틀어 놓고 보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날 말씀을 깨닫고 순종 때문에 제가 참 많은 복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식을 잃지 않고 자식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일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알고 삶에 구체적인 적용하지 못했다면 저는 오늘 이 행복과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지혜는 점점 더 자라나 자식에게 뿐만 아니라 돈과 명예와 권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꼭 붙잡고 놓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에게처럼 그것을 마음으로 떠나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자리와 권세가 저를 떠나지 않게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많고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는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만일 다 순종하고 언약으로 잡고 산다면 우리가 받고 살 하나님의 축복은 아마 다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늘 마음에 두고 있는 말씀이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이 말씀이 먼저 떠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저는 하나님이 제 문을 두드리시며 제가 문을 열어드릴 때까지 기다려주신다는 말씀을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들어오는 것이 옳으신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도 좋으신 일이고 저에게도 좋은 일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축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을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나의 동의를 물으셨습니다. 늘 나를 이해시키시려고 늘 노력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나를 하찮은 피조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귀한 인격으로 존중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나도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더더욱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처럼 완벽하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아이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하여도 그것이 아이를 위한 일이라 하여도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하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동의를 구하고 아이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을 졸업하고 노루학에 있는 교회에서 한 1년 동안 참사랑 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플루톤 지금 이 교회 올 때까지 아이들이 그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때인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매우 아이들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더더욱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워 잘 나오지 않고 때로는 교회에 가기 싫어서 참 싫어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지 자기가 목사냐고까지 고집을 부리기도 하였습니다. 담임 목사 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고집한다? 다른 데 정신을 팔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를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작업을 하고 계세요. 우리 자녀들이 아직 교회 못 나가고 믿음 없고 복음을 몰라 어려울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기도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 계수하고 계십니다. 부모의 말을 잘 안 듣고 고집하고 제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부모로서는 참 힘든 일입니다. 꼴통 같은 일을 늘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저는 여러분 아이를 강제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듯이 나는 힘을 얻게 되고 여러분도 힘 얻어서 아이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스스로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평범한 얘기로 들으실 수 있겠지만 저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때문에 얼마나 큰 복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강제로 제 말을 듣게 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문 밖에 서서 기다려주셨듯이 아이가 문을 열어주면 그때 들어가려고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아이들이 문을 열어주겠는가. 이제 아이들이 제게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자 아이들이 문을 잠그지 않고 그냥 열어놓더라는 것입니다. 제게 대한 아이들이 마음이 언제나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 어떤 성공보다도 그것을 더욱 더 큰, 아니 가장 큰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알고 있으면서도 그 지혜를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중년 삶의 문들이 닫혀지는 아픔을 겪으며 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까지 복이 되는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치기만 해도 축복입니다. 제대로 말씀과 부딪히면 그 축복은 감당이 안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믿음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 보고 복음의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사람? 사단은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대부분 속기가 참 쉽습니다. 사단의 방법 너무 교묘합니다. 사단의 작전은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하지 않을 때 판판이 치고 맙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늘 여러분께 고백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그와 같은 사단에게 넘어갔고 그 죄는 원죄가 되어서 우리에게 유전이 되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 누구나 죄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해와 신뢰가 부족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여러분 삶이 만족합니다. 만족하게 생각하면 그 만족이 그대로 응답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참 강합니다. 세상식을 쫓아 살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하고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못 살게 되고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고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싸우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작심하고 죽기 살기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빈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청빈한 삶을 용기 있게 사시는 분들 인정하고 존경하지만 저는 깨끗한 사람이 가난해져야만 하는 세상이 참 싫습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가 청빈하게 산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많은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세상에 나가서 힘껏 일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경제의 축복도 마음껏 받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나가서 일할 때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 와서 이런저런 봉사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복음 가진 여러분이 나가서 경제 축복받기 위해서 일할 때 그곳에도 흑암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복음 가진 사람은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청빈을 왜곡된 세상의 훌륭함이라고 정의합니다. 세상이 왜곡되었고 삐뚤어졌기 때문에 깨끗한데 가난해지는 것이 저는 싫더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복음 가진 사람이 청빈으로 사는 것이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깨끗하고 복음 가진 자, 부자가 되는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 축복 받으시고 복음 속에서 내 삶을 누려야만 된다는 것 사실입니다. 혹시 왜곡된 세상에서 복음 가지고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을 잘못하면 추상적인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죄와 싸울 때 흘려야 하는 구체적인 피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가난, 경제적인 것입니다. 피 흘리는 것이 무서워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지는 것이 돈이 없어 무서워 죄와 세상과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것입니다. 가난해져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승리하고 세상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습니다. 그와 같은 순종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 불순종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축복의 반열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본능이 있습니다. 버릇이 있습니다. 습관이 있습니다. 복음에 유익이 안 되는 것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서 내려놓고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이기 때문에 곧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피 흘리는 한이 있어도 잠시 어렵게 되는 한이 있어도 앞에 있는 즐거움과 축복을 바라보고 죄와 불신앙과 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자 논어에 군자 유어, 소인 유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매사에 의를 생각하는데 소인은 언제나 이익만을 생각하는 뜻입니다. 군자는 아무리 손해가 나도 옳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큰 이익이 된다 해도 그것이 불의한 일이라면 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익만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손해가 나면 아무리 의로운 일이라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익만 되면 아무리 불의한 일이라도 겨이치 않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충분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복음의 군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개 다 복음의 소임배들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복음의 군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군자가 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는 기도하면서 붙잡아야 될 언약이라고 생각하고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군자 되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서 저희들을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으시고 저희들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라도 더더욱 경제의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후대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 삶 속에도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구원이 없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 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복음의 사람들이 누려야 할 축복이 무엇인지, 누려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영랩랩들을 이곳저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직접 찾아주셔서 그들 마음속에도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비밀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참사랑교회 모든 교사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 마음속에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적 힘 얻어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